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와중에 마가를 동행하는 문제를 가지고 두 영적 거장인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영적 두 거장의 이 다툼의 현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매우 당혹스럽기 그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모든 인간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더불어서 그러한 연약한 인간들을 통하여서 인간의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종국에 당신의 선하신 뜻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내심을 우리는 함께 묵상했습니다. 자, 이두 사도의 다툼으로 인해서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게 되고요.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서 내륙길을 통해서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지역에서 일어난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앉은뱅이를 일으켰던,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했던 그 도시 아닙니까? 자, 이 도시가 바로 루스드라였는데요. 이 도시에는 또한 한 가지 특징이죠. 바로 디모데라는, 앞으로 이 바울의 영적 조력자가 되었던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 중에 바울은 이 더베와 루스드라 이곳에서 디모데와 그의 가정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때까지만 해도 디모데는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가 어느덧 장성한 청년이 됩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만 성장을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숙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다시 바울이 이 디모데를 만나고 이 디모데를 그의 선교 여행의 일원으로 조인을 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바울이 왜 바나바와 그렇게 큰 다툼을 벌였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마가를 동행시키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이 마가는 복음을 전하는 이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쉽게 그 사명을 포기했던 그런 전력이 있었죠. 바울은 이 마가가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아직 준비되어지지 않았다라고 느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디모데, 똑같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디모데를 적극적으로 선교팀에 합류시키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의 어떤 모습을 바울이 보았길래 마가는 그 준비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를 배제시켰고 이 디모데는 적극적으로 이 선교팀의 일원으로 합류를 시키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너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알고 있다. 그 믿음은 너희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전수받은 그 놀라운 믿음이 네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죠. 복음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믿음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확신함이 없으면 결코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어요.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 흔들림 없는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중심 속에서 그 믿음을 보게 된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6장 2절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여러분, 그 디모데의 고향은 루스드라이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30km 떨어진 이고니온, 그곳까지 이 디모데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나이가 많은, 연륜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청년에 불과해요. 젊은 이 청년에 얼마나 그 모습이 선했던지, 그 모습이 아름다웠던지, 이고니온, 그 루스드라에서 30km나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까지 그의 칭찬이 자자하게 퍼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디모데는 바로 이러한 선한 행실, 행함을 또한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는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쉽게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와 믿는 자들, 특별히 우리 저 같은 목회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고백하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행함으로 드러내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마다, 매주마다 묵상하고 있는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띔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랑과 믿음은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또한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거짓 믿음이라고 당당하게 야고보는 선포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행함으로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디모데를 통해서 또한 도전받아야 될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또한 매주마다 하나님 예배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과 믿음은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낸 이 디모데를 선교 여행의 일원으로 그렇게 조인시키고 그와 함께 이제 여행을 떠나기를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볼까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이유가 나와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죠?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자,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의 그 두 부부에서 태어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실은 완전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굳이 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시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할례는 무엇입니까?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내는 그러한 예식 아닙니까? 할례를 행하면 선교 여행을 떠나는 데 있어서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한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입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거하는 회당에 들어가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좋은 조건은 유대인으로서, 같은 동족으로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가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할례를 행하는 것을 지금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고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잘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그 주일 말씀 때도 제가 그 예를 들었죠. 그 태백산맥, 그리고 또 한강, 뭐 아리랑과 같은 그 대작을 쓰신 조정래 작가, 그 글을 쓰기 위해서 정말 탈장을 세 번이나 하는, 그래서 수술을 세 번이나 하는 그러한 고된 과정을 통해서 그 글들을 써내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애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준비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너무나도 귀한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우리는 최고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자, 바울이 이제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와 한 팀이 되어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각 성을, 각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사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성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알려주어서 지키게 했다. 자, 이 규례가 무엇입니까?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그 결정사항입니다. 그것들을 모든 교회, 다니는 교회들마다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지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네 가지가 있죠. 그때 결정되어진 상황이,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것만큼은 모든 성도들, 모든 이방인들도 지켜내야 된다. 이 결정을 지금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15장 그 마지막 부분에 바울과 바나바가 충돌을 일으키고 각자 다른 선교지로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는 아주 독특한 한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장 40절에 보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나바는 그냥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떠났는데, 바울은 실라를 택한 다음에 형제들,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하고 선교 여행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에게 선교 여행에 대한 모든 브리핑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파송을 받고 그렇게 선교지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이 교회의 질서와 또 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누가는 이 부분을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교회의 결정과 교회의 권위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보면 교회의 직분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합니다. 12, 13, 14장에 그렇게 쭉 기록을 한다면 14장 마지막 절, 40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 결론을 내리는데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교회 내 모든 직분과 은사에 대한 그 모든 권면을 준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재능과 또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질서를 강조합니다. 품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모습이에요. 교회의 결정에 순복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질서에 아름답게 또 품위 있게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또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최선의 모습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질서 안에서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